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치열하게 재판이 벌어지는 법정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 네. 아주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피고석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며 추궁을 당하고 있을 때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은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나는 저기 서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저 사람은 이제 진짜 큰일 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네, 맞습니다. 재판은 어디까지나 피고인과 심판관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선긋고 딱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관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심판의 칼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굳게 믿게 되니까요.
약간 방어기제 같은 거군요.
그렇죠. 특히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방어기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1세기 로마 한복판에서 방청석에 앉아 피고를 향해 쭉쭉 혀를 차고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을 향해서요. 갑자기 그 날카로운 검사가 휙 돌아서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다음은 바로 당신들 차례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완전 허를 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심층탐구의 자료가 바로 이 엄청난 반전과 충격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신학성규 로마서 2장과 3장 강의록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오늘 심층탐구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체 어떻게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위선을 무너뜨리고 인류 전체를 완전히 동일한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렸는지 그 기발한 수사학적 덫을 해보해 보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가 진짜 치밀하거든요.
네, 바울이 뭐 다짜고짜 사람들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비난한 건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옮아맨 건가요?
그게 바로 바울의 천재적인 부분이에요. 바울은 무턱대고 화를 낸 게 아니고요. 당시 스토아학파 철학자인 에픽테투스 같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즐겨 썼던 강연 스타일을 차용했습니다. 이걸 다이아트라이브라고 부르거든요.
다이아트라이브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종의 가상의 논쟁 상대를 설정하는 고대의 토론 기법입니다.
아, 가상의 상대요? 그럼 혼자서 섀도우 복싱 하는 건가요?
비슷해요. 실제로 눈앞에 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반론하겠지 라면서 상대방이 던질 법한 질문이나 변명을 억지로 끌어내서 미리 철저하게 박살내는 겁니다.
와, 예상치 못한 방어 논리를 미리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진짜 얄미우면서도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바울은 이 기법을 사용해서 청중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3단계 덫을 놓습니다.
3단계 덫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첫째, 그들은 죄를 짓는다. 둘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사실 여기까지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동의하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 저 나쁜 이방인 죄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지 하면서 박수 쳤겠네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셋째 단계에서 바울이 덫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판단하는 너희 역시 동일한 잣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죠.
타인을 판단하는 자들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1장에서는 명백하게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 논리를 폈다면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거죠.
와,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건 마치 노련한 검사가 증인에게 아주 일반적인 도덕률을 읊어주면서 여기에 동의하시죠? 하고 묻는 상황 같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증인이 네,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증인 자신이 규칙을 어겼다는 증거 사진을 눈앞에 들이미는 거랑 똑같잖아요. 완전히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네요.
진짜 완벽하게 걸려든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대 문학에서 자주 쓰이던 교차대구법이라는 거울 같은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도망칠 구멍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교차대구법이요? 그게 어떤 구조인가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A, B, B, A- 형태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처음 A 부분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선언하고요.
아, 행위대로 갚으신다. 네.
그리고 가운데 B 부분들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아주 꼼꼼히 대조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A- 부분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완벽히 공평하시다는 결론으로 샌드위치처럼 구조를 꽉 닫아버리는 거죠.
겉모습이나 배경, 출신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행위 그 자체로만 평가하는 공평한 심판관이라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신이 공평하다는 건 사실 당시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 아니었나요? 이게 왜 그토록 방청석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논리가 되는 거죠?
신은 공평하다는 염제 자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보편적인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진리를 민족적 차원으로 훅 끌고 들어왔어요.
민족적 차원이요? 아,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건드린 건가요?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설령 잘못을 하더라도 심판에서 약간의 특혜나 뭐랄까 할인을 받을 거라고 은연중에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 우리는 VIP니까 봐주시겠지 이런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아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세상에. 특권이라고 굳게 믿었던 지식이 까고 보니까 오히려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어버린 거네요.
네, 방청객 입장에서는 진짜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공평하시다면, 그리고 이 가상 논쟁자들은 율법이라는 그 특별하고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아주 방대한 지식을 자랑했죠.
대체 왜 그 지식을 가지고도 실패한 걸까요? 율법을 아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식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나요?
바울이 로마서 2장 후반부에서 그 지식이 어떻게 위선과 교만으로 변질되는지를 아주 낱낱이 해부합니다. 2장 17절부터 보면요. 바울은 이 가상의 논쟁자가 속으로 엄청 뽐내고 있을 11가지의 경건한 주장들을 숨쉴 틈도 없이 쏟아냅니다.
11가지나요? 어떤 것들이죠?
나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잡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뭐 이런 대단한 수식어들이죠.
와, 자부심이 진짜 하늘을 찌르네요. 스스로를 완전 영적인 엘리트라고 굳게 믿고 있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한껏 부풀려 놓은 다음에 바울은 대조법과 조음법을 동원합니다. 앞뒤가 같은 단어로 끝나는 고도의 수사학적 기법인데요. 이걸로 5개의 날카로운 단검 같은 질문을 연달아 푹푹 찌릅니다.
으악, 질문으로 찌른다고요?
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하면서요. 여기서 키너 박사가 아주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오, 어떤 일화인가요?
신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종종 지적,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평범한 신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뭔지 딱 알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찬 종교적 지식이 실제 자기 삶의 처참한 실패를 가려주는 아주 근사한 포장지로 악용되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니까 나 자신이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현상이죠. 지식 자체가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끔찍한 착각입니다.
와, 팩트폭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런데 바울의 이 비판이 그저 철학적인 탁상공론이 아니었다는 점이 진짜 중요해요. 당시 로마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역사적 배경이 딱 있거든요. 바로 신전 약탈 스캔들입니다.
신전을 약탈했다고요? 그것도 유대인들이요?
네. 당시 로마의 이방인들은 이방 신전을 전혀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유대인들이 몰래 신전의 물건을 훔쳐다 판다고 널리 의심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뭔데요?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 사기꾼 일당이 고위층 로마 여성들을 속여서 종교적 헌금을 핑계로 막대한 돈을 갈취한 사건이 터집니다.
세상에, 고위층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요?
네. 이 스캔들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완전히 분노해서 유대인 커뮤니티 전체를 로마에서 추방하거나 강제로 노예로 만들어버렸죠.
와, 완전 1세기 로마판 대형 종교 사기 스캔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신전 물건을 훔치느냐고 질타한 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군요.
네. 독자들의 뼈를 아주 세게 때리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뼈아픈 사회면 뉴스 기자 같은 거였어요.
진짜 뜨끔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도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요? 유대인 남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다는 그 신체의 징표 말씀이시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방어막이 되나요?
아, 그들에게 할례는 단순한 관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절에 끔찍한 기록이 있거든요.
네, 어떤 기록이죠?
이방 권력자들이 율법과 할례를 금지했을 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그 어머니들의 목에 자기 아기를 매단 채로 성벽에서 산채로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헉, 성벽에서 던졌다고요?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런 핏바람 부는 핍박 속에서니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생명과도 같은 민족적 자부심이자 절대적인 구원의 보증수표였죠.
와, 그런 처절한 피의 역사가 있다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프라이드가 엄청났겠어요.
대반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 목숨 같은 자부심을 어떻게 건드린 겁니까?
바울은 그 피 묻은 자부심을 향해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해버립니다. 육체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다.
와, 이건 진짜 뺨을 때리는 폭탄 발언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건가요?
키너 박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줍니다. 율법 그 자체는 결코 악하지 않아요. 율법의 진짜 역할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주고 우리의 죄를 식별해내는 데 있습니다.
아, 식별이요?
네. 비유하자면 율법은 성능이 아주 좋은 엑스레이 기계와 같습니다.
오, 엑스레이 기계요? 우리 몸 어디가 부러졌고 어디에 종양이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흑백으로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런데 잠깐만요. 엑스레이 사진을 100장, 1000장 찍는다고 해서 부러진 뼈가 저절로 붙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이해네요. 율법이라는 외부의 잣대든 이방인들이 가진 내면의 양심이든 그것들은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꿰받기는 해줍니다. 하지만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명확히 짚어낸 거예요.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거울이 내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네요.
맞아요. 율법은 진단서일 뿐 치료제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와, 그렇다면 바울의 이 논리에 갇힌 가상의 유대인 논쟁자는 여기서 진짜 절망적이면서도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부글부글 끓었겠죠.
율법을 달달 외워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킨 육신의 할례도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면 대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막 따지지 않았을까요? 완전 억울하잖아요.
네, 바울도 독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뾰족한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죠. 유대인의 이점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엄청난 특권을 가졌다고 인정합니다.
아, 특권을 인정하긴 하네요.
하지만 문제는 그 특권이 결코 면제부가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코너에 완전히 몰린 가상 논쟁자가 여기서 아주 황당한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귀류법적인 궤변인데요.
귀류법이요? 어떤 궤변을 펼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만약 내 죄와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흑백 대비처럼 더 선명하게 돋보이게 된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훌륭한 일 아닌가?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네. 와, 이거 진짜 막장으로 가네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줘야 하나님이 착한 분이라는 게 증명되니까 나는 사실 다크나이트 같은 하나님의 홍보대사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네, 기족의 논리죠. 내가 희생해서 죄를 지어준 거다, 이런 식이니까요.
바울이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떻게 부숴버립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자릅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러고는 드디어 인류 전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계제를 하샤바라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 기법을 비장의 무기로 꺼내듭니다.
계제를 하샤바요? 용어가 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인가요?
쉽게 말해서 공통된 핵심 단어나 개념을 고리로 삼아서 구약성 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구절들을 하나의 실로 쫙 꿰어내는 기법입니다.
아, 흩어진 퍼즐을 하나로 맞추는 거군요.
네, 마치 검사가 과거의 범죄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하나의 파일로 싹 묶어서 완벽한 유죄를 입증해내는 것과 같죠.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서 곳곳에서 구절들을 가져오는데요. 그 모든 구절을 역륜 핵심 고리가 바로 인간의 신체 부위입니다.
신체 부위요? 그러니까 뭐 발, 손, 눈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구약의 구절들을 모조리 긁어 모았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고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와, 묘사가 진짜 살벌하네요.
그렇죠. 이 구절들을 통해 인간의 철저한 타락이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 즉 전인격의 암세포처럼 퍼져 있음을 해부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해낸 겁니다.
이거 들을수록 소름 돋네요. 아까 제가 율법을 엑스레이에 비유했잖아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였죠.
지금 바울의 이 선고는 단순한 엑스레이 수준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 전신 MRI 스캔을 쫙 찍고는 대형 판독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목구멍부터 혀, 입술, 발, 눈동자까지 당신들의 모든 장기와 세포가 죄악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야, 전신 MRI 스캔. 이게 더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바울이 노린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리죠. 율법이 이토록 가혹하게 죄를 까발리는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모든 입을 다물게 한다고요?
네, 그 어떤 훌륭한 도덕주의자도 율법을 달달 외우는 엘리트 종교인도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쾅쾅 못 박은 겁니다.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선고네요. 피구석에 앉아있던 이방인이나 아까 방청석에서 손가락질하며 잘난 척하던 유대인이나 결국 MRI 결과 앞에서는 다 똑같이 할 말을 잃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거군요.
완전 공평한 심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어집니다. 엑스레이와 MRI를 다 찍어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행위가 실패로 끝났고 변명할 입조차 벙긋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류에게 남은 건 절망뿐인가요? 의사가 사형 선고만 내리고 그냥 퇴근해버리는 건 아니겠죠?
하하, 물론 아닙니다. 바울은 완전히 어두워진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3절을 통해 복음의 핵심인 단 하나의 해결책을 짠 하고 엽니다.
오, 해결책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치료할 수 없으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A가 외부로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요?
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입니다.
아, 우리가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고 두 손 들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사실 고대인들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키너 박사가 유대교의 전설적인 랍비, 아키바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랍비 아키바요?
네, 이 이야기가 상황을 아주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롭게 보여주거든요.
아, 저도 그 야자수 이야기 읽었어요. 진짜 웃기면서도 엄청 꾀로가 있더라고요.
오, 아시는군요. 사탄이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장해서 야자수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그토록 존경받던 위대한 랍비 아키바조차 그 유혹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체면 다 버리고 그 높은 야자수 위까지 미친 듯이 막 기어 올라갔다는 전설이잖아요.
네. 허걱대며 꼭대기쯤 다다랐을 때 사탄이 씩 웃으며 변장을 풀고는 이렇게 조롱했죠. 네가 그 유명한 아키바만 아니었다면 당장 밑으로 떨어뜨려 주겠을 거다.
와, 랍비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이야기라니 진짜 놀라워요.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아무리 율법을 깊이 통달하고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본성의 그 죄의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완전하게 인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바울의 선언은 모두가 뼈저리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신학계에서 이 짧은 구절을 두고 엄청나게 뜨거운 문법 논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의 전치사 하나, 문법적 해석 하나의 차이 때문에 네로라는 학자들이 편을 갈라서 치열하게 싸운다면서요.
네, 엄청난 논쟁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솔직히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어떤 문법적 차이가 있길래 이 거대한 구원사역을 이해하는 관점 전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건가요?
바로 그리스어 원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이걸 목적격 소유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격 소유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죠.
목적격이랑 주격이요? 학교 다닐 때 배우던 건데 좀 어렵네요.
용어가 좀 어렵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엔티 라이트 같은 현대의 저명한 학자들은 이를 주격으로 해석합니다. 즉, 그리스도 자신의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의 신실하며,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완벽한 순종과 충성스러움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야자수에 오르던 아키바처럼 불완전하고 시시때때로 흔들리기 쉬우니까요. 끝까지 완벽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자체에 든든하게 구원의 근거를 두자는 매우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와, 듣고 보니 그 해석도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바닥을 쳐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편 입장은 어떤 건가요? 왜 이 좋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키너 박사를 비롯해서 어거스틴, 루터 등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이를 목적격으로 해석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전통적인 방식이요?
네. 키너 박사는 그 강력한 근거로 로마서 전체에 쓰인 믿다라는 동사의 쓰임을 아주 꼼꼼히 분석합니다. 바울이 이 동사를 사용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쓰였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죠.
문맥상 대상을 가리킨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와 평행구조를 맞추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가진다는 해석이 논리적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가만 들어보니까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결국 본질적인 결론은 통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요?
구원의 근거를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훌륭한 도덕적 행위나 내가 딴 영적 자격증에서 찾는 게 아니라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외부의 완벽한 구원자에게 온전히 기대고 의존하는 데서 구원이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야,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바울 그토록 치열하게 입증하려 했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멸망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잖아요.
네, MRI 찍어보니까 다 똑같은 불치병 환자였죠.
맞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는 방법 역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은혜라는 완전히 동일한 출발선에 서게 만든 겁니다. 인간의 어떤 잘난 행위나 핏줄, 자랑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와,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1세기 로마의 독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코너로 몰아 넣었는지 그 숨막히는 논리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가상의 적을 향해 교묘하게 쳐넣은 나야트라이브 덕부터 시작해서요.
네, 스스로 재무덤을 파게 만들었죠.
율법의 지식으로 자신을 그럴싸하게 치장했지만 정작 내면은 썩어있던 위선에 대한 강력한 일침, 그리고 신체 부위를 낱낱이 해부하며 모든 인류의 입을 다물게 한 게제르아샤바 기법, 마침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유일한 치료법까지. 정말이지 한편의 완벽하고 압도적인 법정 스릴러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키노 박사의 통찰처럼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우리의 병든 곳을 아주 정확히 식별해주지만 결코 우리 마음을 수술해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오직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곧 구원자를 향한 온전한 의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식별하기는 해주지만 내면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그 근본적인 한계.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겹쳐보면 참 뼈아픈 생각이 드는데요.
아, 현대사회 말씀이신가요?
네. 오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소셜미디어만 켜봐도 세상의 불의를 규탄하고 타인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도덕적 잣대들이 실시간으로 넘쳐나잖아요. 어쩌면 이 넘쳐나는 지식과 도덕적 기준들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율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 새로운 율법이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타인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방청석에 앉아서 키보드로 남을 정죄하는 데는 그 어느 때보다 능숙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실하게 변화시키는 데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그 1세기 로마 방청객들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네요.
맞습니다. 아까 바울의 논리가 모든 사람의 입을 꾹 다물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남을 향해 삿대질하며 타인의 입을 다물게 하려 하기 전에 그 공평하신 심판관의 거울 앞에선 나의 입술과 마음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부터도 깊이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안전한 방청석에 앉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무거운 그러나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심층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